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교 최대 연례 행사인 하지, 즉 성지순례 행사가 열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늘 압사 사고가 발생해 400여 명이 숨졌다고 사우디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오늘 사고는 이슬람 성지의 하나인 사우디 아라파트 산의 미나 계곡에서 수만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하지 마지막 날 치러지는 이드 알 아드하를 앞두고 순례자들이 악을 상징하는 기둥에 돌을 던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사고로 적어도 450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이 일생에 한 번은 참석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로 여기는 하지 행사에서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사원에서 오늘 이슬람교 주요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드 알 아드하 행사가 시작될 무렵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폭탄 공격을 받은 예멘 수도 사나의 이 사원은 1년 전 이슬람 시아파 교도에 속한 후티 반군이 장악한 곳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시아파 교도들을 이단으로 간주한 채 최근 예멘에 수차례 폭탄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첨단 분야 업체 대표들과 만나 경제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기업체 대표들에게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은 새로운 경제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의 면담에는 인터넷 거래업체 아마존을 비롯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업체 마이크로소프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그리고 사회연결망 매체 페이스북 등 유명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정부 전산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약 2,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560만 명의 지문 정보도 함께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인사관리처는 어제 성명에서 유출된 개인 지문 정보가 당초 추정된 규모보다 5배가량 많은 약 560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조사당국은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중국 정부에 속해 있거나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 인근 지역에서 난민 수용소를 지원하는 국제 구호기구들에 1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밤샘 긴급 정상회의를 마친 뒤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원금을 이같이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오는 11월 말까지 난민 등록 절차를 신속히 하고 난민 보호 자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 접수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투스크 의장은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격퇴 방안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크렘린궁과 국방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ISIL 소탕 작전에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정부군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군사 행동과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아사드 대통령을 제외한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 당국자가 이런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는 사상 처음인 오늘 의회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동 난민 사태와 기후변화, 자본주의의 문제점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교황이 연설을 통해 언급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운전해서 회사에 오는데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를 메우고 있더군요. DC 시내 여기저기에서 시작된 행렬들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 지 오늘로 3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연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이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이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행렬들이 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교황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열기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 22일부터 시작됐죠. 22일 밤부터 워싱턴 DC에서 밤을 샌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23일에 거리 행진을 할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전날부터 모인 사람들하고 또 당일 새벽부터 온 수만 명의 인파가 어제 오전 11시 반쯤 시작된 교황의 거리 행진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유리 지붕으로 덮인 교황의 의전 차량, 일명 포프 모빌이라고 하죠. 이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천천히 행진했고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함성을 지르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종이 같은 히스패닉계 미국인과 관광객들은 더 뜨겁게 구호와 응원가를 부르며 감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교황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있는 힘껏 손을 뻗치면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신자들도 있었고요. 1km의 짧은 행진이었지만 교황을 본 사람들의 감격과 여운은 훨씬 길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교황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텐데요. 연설 장소가 저희 방송국과 상당히 가까운데 새벽부터 몰려든 인파의 환호 소리가 여기서도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은 16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북부 지방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고요. 17도에서 28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16도에서 27도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낍니다. 18도에서 2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The Real Group이 부릅니다. Small Talk 노래 골라봤습니다.
Oh, oh, we love those empty words.
What a day, so nice and warm, don't you think?
I've been told we'll get some rain this afternoon.
It's time for me to go.
But have you heard the latest news that you knew? Did you know what with you know who?
You don't say.
You look fine, what's new, how is life?
Pretty good, and how's your car, your kids, and wife?
Not too bad, and you?
I really have to go now.
Small talk is all talk you ever need. If to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Whoa, oh, oh,
we love those empty words.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And over and over again.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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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And some ea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Let's talk about it.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Empty words.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OPM 해킹으로 지문이 유출된 사람의 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5배가량 더 많은 56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소식.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가 9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들의 지도자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연설을 시작할 텐데요.
네.
지금 교황을 태운 차량 행렬이 백악 의사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교황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건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입니다. 이번 연설은 가톨릭 신자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교황이 오늘 연설에서 어떤 문제를 꺼낼 것인가 이게 큰 관심사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오늘 연설에서 중동 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자본주의의 문제점 등 민감한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교황을 맞이하는 의회 지도자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이 상원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 베이너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톨릭 신자인데요. 교황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나 중동 난민 문제, 또 이민 문제 등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의 의견이 또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만약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보호에 힘써야 한다. 더 많은 난민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란 핵 합의를 환영한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칠 겁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표정관리하기가 좀 힘들 텐데요. 반면에 교황이 낙태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말한다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네. 기후변화나 이민 문제는 23일에 어제 교황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미 언급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민자 문제와 종교 자유,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들에 대해 생각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서 연달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I'm happy to be a guest in this country, which was.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을 이민 가정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많은 이민 가정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면서 이런 나라에 초대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인의 희망과 꿈을 듣고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가 미국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황이 이민자와 약자에 대한 관용을 강조한 겁니다.
예, 무엇보다 환경 문제의 비중을 두고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기후변화 문제를 지구가 처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기 오염을 줄이라는 구상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환경 문제는 긴급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약속 어음을 부도냈으니 이제 그것을 지불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지구를 지킬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에 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교황의 이런 발언이 힘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네.
교황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선물인 지구를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지구를 보호하는 데 힘을 모으라는 교황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과 쿠바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교황이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자, 교황이 어제 오전에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오후에도 바쁜 일정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환영 행사를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이 백악관 주변에서 시가 행진을 벌였고요. 성 매튜 성당에서 주교 300명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사제들에 의한 어린이 성학대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네.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그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필라델피아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제들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제 성인 추대식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워싱턴 DC에 있는 바실리카 국립대성당에서 미사 집전을 하고요. 미국의 가톨릭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쓴 스페인 신부 후니페로 세라를 성인으로 추대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성인 추대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의회 연설을 마친 뒤에 워싱턴에 있는 가톨릭 자선단체를 방문하고요. 오후에는 뉴욕으로 떠납니다. 또 뉴욕에 이어서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뒤 오는 일요일 바티칸으로 돌아갑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OPM 전산망이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해킹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OPM은 미국 정부 전산망이 외부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또 연방정부에 지원한 사람 등 2,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출된 정보 가운데 지문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무려 560만 명의 지문이 유출됐다고 어제 OPM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5배가량 더 많은 것입니다.
네, 또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람들의 수도 처음에는 420만 명이었다고 했다가 5배가량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420만 명에서 2200만 명으로 늘어났죠.
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여러 기관이 협조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체 피해자 수는 2200만 명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지문 유출자의 수가 5배 더 늘어난 거죠.
네. 자,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사람의 전산망에 무단 침입해서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정보를 훔쳐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네.
해커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해커들이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지문을 악용할 만한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OPM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세뮤얼 슈마크 OPM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또 국방부 관리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해커들이 지문을 악용할 가능성을 조사 중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네. 이 OPM 해킹 사건이 알려지면서 또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네.
캐슬은 아출레타 당시 OPM 처장이 사임해야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벤 세시 네브라스카주 상원의원은 정부가 OPM 사건을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고 홍보 위기로 보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역시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샤페즈 의원도 OPM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워싱턴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네.
OPM 해킹 사건의 배후로 중국 정부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 속해 있거나 중국 정부와 관계가 있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관리가 중국의 소행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를 지목한 일은 아직 없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또 해킹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양국 간의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이 사이버 안보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죠. 요기 베라가 세상을 떠났네요.
네. 미국 뉴욕 양키스 팀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 선수가 화요일 90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요기 베라 박물관 측은 성명을 통해서 베라 선수가 뉴저지주의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기 베라 선수가 세운 기록이 대단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기 베라 선수는 1946년부터 63년까지 뉴욕 양키스 팀의 주전 선수로 뛰는 동안 월드 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달성했습니다.
네.
이 월드 시리즈는 미국 프로야구의 양대축인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서 각각 우승한 두 팀이 벌이는 경기인데요. 그해 미국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월드 시리즈에서 10번이나 우승한 거고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 월드 시리즈 10번 우승 기록을 세운 선수는 요기 베라 선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Strike ball one. Here comes the pitch. Strike three. Yogi Berra from there. He leaps the mound. 네, 지난 1956년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가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을 들으셨는데요.
네.
이 경기 역시 요기 베라 선수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베라 선수는 또 세 차례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에 올랐고요. 1972년에는 미국 야구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기 베라는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팀의 코치와 감독으로 일하면서 또 두 팀 모두에서 우승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기 베라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 본명은 로런스 피터 베라인데요. 10대 때 친구들이 영화에 나오는 인도 요가 선생하고 이 베라 선수하고 닮았다고 해서 요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할 때까지 이 요기가 이 별명처럼 그렇게 사용됐던 거죠.
네.
이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요기 베라는 야구선수치고는 좀 키가 작고요.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고 달리는 모습도 좀 우스꽝스러워서 이 관중이나 상대편 선수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경기장에만 서면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또 폭발적인 실력으로 경기를 압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기 선수 하면은 또 요기이즘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요기이즘이 뭔가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기의 사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1973년에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있던 베라에게 한 기자가 매츠가 최하위권인데 경기 시즌이 끝난 게 아니냐, 이미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 매츠는 결국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요기 베라 선수는 그 밖에도 길이 남을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담긴 명언들은 이 요기이즘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처럼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앞서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에 반대한다는 거였는데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렇게 미국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키스톤 송유관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또 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키스톤 송유관이라는 게 뭔가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북쪽 캐나다에서 미국 남쪽의 텍사스까지 이어주는 아주 긴 원유 수송관을 말합니다.
네.
예, 워낙 오랫동안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미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들이 안정적인 이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해 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된 게 바로 이 모래 퇴적층에서 추출할 수 있는 타르 샌드 또는 오일 샌드라고도 하는 모래 기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캐나다 서부 앨버트 주에는 이렇게 진흙, 모래, 물, 기름 같은 게 섞여 있는 모래 퇴적층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캐나다에서 채취된 그 원유를 미국 남부 텍사스 주까지 보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 텍사스 남부 멕시코만에는 이 정유 시설들이 많은데요.
네.
예, 그곳에서 정유 작업을 거쳐서 이 국내에서 소비도 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키스톤 XL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요. 캐나다하고 미국을 잇는 그 송유관은 전혀 없었나요?
아닙니다. 이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은 모두 4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예, 1단계와 2단계는 이미 완료돼서 운용되고 있고요. 3단계도 이 부분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네 번째 단계 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입니다.
네. 그러면 이 키스톤 송유관 건설 계획이 추진된 거는 제법 됐네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 키스톤 송유관 건설 계획은 캐나다의 에너지 대기업인 이 트랜스 캐나다 작품인데요.
네.
예, 트랜스 캐나다사가 처음 이런 사업 계획서를 내놓은 게 2005년의 일입니다. 이후에 캐나다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2008년 3월에 이 송유관 건설을 허락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허가가 떨어지면서 이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겁니다.
네. 그럼 이미 건설이 완료된 송유관들은 또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나요?
예, 1단계 송유관은 이 캐나다 앨버트 주에서 시작해서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주를 거쳐서 일리노이 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 1단계 송유관은 76cm 폭의 길이가 장장 3,456km에 달합니다. 2008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됐고요. 이 단계는 일종의 연장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다시 네브라스카주에서 시작해서 바로 아래 있는 오클라호마주까지 이어주는 약 480km 길이의 송유관입니다. 2011년에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 오클라호마주에서 남부 텍사스주 포트 아서까지 이어주는 784km 길이의 세 번째 단계 송유관이 건설됐고요.
네.
예, 그 부속 계획으로 텍사스 휴스턴 정유시설까지 연장하는 이 건설 계획은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 미국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예.
예,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송유관은 미국을 지나가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캐나다 영토를 크게 돌아서 미국 네브라스카주로 들어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정유시설이 있는 일리노이 주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오클라호마를 거쳐서 이 텍사스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예, 이렇게 우회하는 구간을 줄이고 중서부에 있는 주들을 거의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 거리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자는 게 이 트랜스 캐나다가 내놓은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계획입니다.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 건설되면 이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미국 네브라스카주까지 총 1,897km 길이로 아주 많이 단축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1단계에서 만들어진 송유관보다 더 폭이 넓은 91cm 정도 되는 관을 사용해서 더 많은 원유를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작업이 착수도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일단은 이 환경적인 이유가 가장 큰데요.
네.
예,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 통과하는 곳이 이 몬태나, 사우스 다코다, 네브라스카주인데요. 모두 환경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들입니다.
네.
예,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원유 수송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 원유 유출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같은 이 환경 파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네.
예, 또 이미 송유관이 건설되어 있는 네브라스카주 같은 곳에서 이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요. 결국은 오바마 정부가 당국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의견이 참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뭔가요?
예, 이 송유관 건설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예, 또 불안한 중동 지역보다는 이 가까운 캐나다에서 원유를 들여옴으로써 미국의 에너지와 안보가 더 확고해질 거라는 건데요.
네.
예, 주로 공화당과 이 노동단체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은 또 이 환경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송유관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는 게 이미 여러 가지 보고서로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올해 초에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허가 법안이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 책상 앞까지 올라왔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예, 국무부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송유관 건설로 얻는 이익은 일시적인 반면에 환경적인 문제는 이 근시안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2016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네.
예, 이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예, 만일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게 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뽑히게 될 차기 정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또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제프시 후보 등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들은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뉴송과 나탈리 그랜트가 함께 부릅니다. When God Made You 들어오시죠.
always been a mystery to me. How two hearts can come together and love can last forever. But now that I have found you, I believe that a miracle has come when God sends a perfect one. Now gone are all my questions about why, and I've never been so sure of anything in my life. Oh, I wonder what God was thinking when he created you. I wonder if he knew everything I would need, because he made all my dreams come true. When God made you, he must have been thinking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부 미주리주 다녀왔죠?
맞습니다. 이 중서부에 있는 미주리주는 내륙 가운데 있다는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로 이 서부 개척 당시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이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다고 소개해드렸었죠.
네, 미주리주 별명이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더 쇼미 스테이트였죠. 예. 예, 내게 보여봐, 증명해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인데요. 예, 다소 고집스럽고 또 보여지는 걸 중시하는 이런 미주리주 사람들의 성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예, 미주리주는 이 중서부 대평원을 기반으로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이 자동차 제조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미주리주에서 서북쪽으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예, 몬태나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미국 사람들에게 넓은 땅에서 야생동물을 가장 많이 보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아마 몬태나주를 꼽을 것이다. 곰, 사슴, 들소 같은 야생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로키 산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곳, 바로 몬테나주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몬테나주는 미국 대륙의 북서쪽에 있다. 미국 땅 어딜 가나 조금만 달리면 참 엄청나게 크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북서부 지역에 가면 주 면적에 한 번, 기막힌 자연 환경에 또 한 번 놀라기 일수다. 몬테나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자연과 더불어 야생동물 자랑은 빠지지 않는다. 정우담 전 몬테나 주립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몬테나주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로키산맥 북부에 위치한 주로 주의 절반 이상이 해발 1200m 이상에 걸쳐있는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방대해서 1평방킬로미터당 인구수는 고작 2.3명밖에 되지 않는데 1평방킬로미터당 0.5마리의 엘크가 살고 있고 1.3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죠. 그리고 블랙베어, 그 흑곰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즐리베어라고 굉장히 큰 곰이고 굉장히 사나운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콘 10이라고 굉장히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염소, 무스하고 마운틴 라이언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몬테나주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지 않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몬테나주 농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몬테나주 터줏대감 윤수령 씨의 이야기는 어떨까?
여기는 자연이 아름답고 또 자연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아직까지도 옛날 그대로의 자연이 많이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래 사시던 분들 말로는 이 지역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미국 주민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대자연. 한 폭의 따뜻한 그림 같은 전원 풍경이 거대하고 평화롭게 펼쳐지는 곳. 미국에서 몬테나 주민들만큼 널찍널찍한 공간을 차지하며 사는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주 면적이 38만 1000제곱킬로미터.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알래스카,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주다. 한반도와 비교하면 어떨까?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한 배 반 정도나 더 크다. 그런데도 인구는 아주 적다. 이렇게 넓은 면적에 100만 명도 채 안 된다. 인구가 많지 않으니 대도시는 물론 없다.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 5, 6만 정도, 10만 명이 넘는 도시도 없다고 한다. 그런 자그마한 도시들이 드넓은 땅에 드문드문 들어서 있다. 그러면 도시와 도시 사이 그 넓은 공간엔 대체 뭐가 채우고 있을까? 맞다. 산과 들과 강, 그리고 야생동물들이다.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게 가까이서 야생동물들을 많이 보며 사는 곳으로 몬테나 주만한 곳이 없다. 오죽하면 몬테나 사람들은 운전하다 곰을 봐도 웬만해선 놀라지도 않는다고 한다. 정우담 전 몬테나 주립대 교수의 경험담을 들으면 좀 실감이 날까?
그 아파트가 산 등성이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큰 곰, 그 블랙베어인데 흑곰이죠. 큰 곰이 거기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덩치가 컸어가지고 제가 차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 주차장에서 계속 이제 곰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그런 거는 여기 도시에서도 네, 볼 수가 있는 광경이지요.
깊은 산이나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곰이 주택가까지 내려온다니 몬테나주의 환경이 어떨지 좀 짐작이 될 듯도 하다. 그렇다면 몬테나주의 날씨는 어떨까? 아무래도 미국 대륙 맨 위쪽에 있으니 춥지 않을까?
여기 날씨가 굉장히 춥고 겨울에 굉장히 두꺼운 옷들을 준비해 와야지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살아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한국의 겨울보다 포근함을 저희가 느끼거든요. 말로는 영하 20도지만 습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추위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단풍은 가을이 짧으니까 파란 데서 옐로우로 잠시 변했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진짜 햇볕은 따뜻하고 좋지만은 에어컨이 없이도 지내거든요. 사실 저희도 에어컨이 없는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바람에 솔솔 부는 거거든요. 여기 장마는 없고요. 지진도 별로 없고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지금까지 지나간 적이 없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몬태나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몬태나주의 지나온 역사를 정우담 전 몬태나 주립대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몬태나주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들은 프랑스인들로 1740년경에 현재의 몬태나주 지역을 거쳐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몬태나 지역은 1804년부터 1806년에 걸친 그 루이스 앤 클라크, 그 루이스와 클라크라는 사람들이 시행한 그 서부 탐험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1862년에는 그레스 하퍼 크릭이라는 곳에서 금광이 발견됐는데 그 금광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1889년 11월 8일 몬태나는 드디어 미 연방의 41번째 주로 가입하게 됩니다.
몬태나주의 별명은 보물주다. 지하자원이 워낙 풍부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1862년에는 그레스 하퍼 크릭이라는 곳에서 금광이 발견됐는데 그 이후에 금, 은, 구리 등 광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광산업과 함께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농업, 목축업, 그리고 임업 등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리는 몬태나 주의 효자 산업 가운데 하나다.
제가 한국에서 사회책을 배울 때에도 미국의 제일 큰 노천 구리광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와서 보니까 뷰티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 지역을 가보게 되면 진짜 큰 산이 완전히 파헤쳐지고 도시 하나가 들어갈 만한 그런 구릉이 생성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큰 계곡이 산이 되고 산은 파헤져서 다시 계곡이 되는 그렇게 산이 옮겨지는 큰 노천광산이 지금도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면 개발을 더 많이 해서 더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하건만 몬태나주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한다. 그 대신 몬태나 사람들은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보물을 찾고 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연과 벗삼아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번다한 세상사에 시달린 도시인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꿈꾸는 곳이다.
네, 몬태나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 그래서 그런지요, 몬태나주에는 국립공원이 두 개나 있나요?
네, 북쪽에는 이 미국 대륙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이 글래시어 국립공원이 펼쳐지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남쪽에는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원래 와이오밍주에 있지만 워낙 커서 이 몬태나주에도 살짝 걸쳐 있습니다.
아, 네. 자, 전에 나온 한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주가 몬태나주라는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예, 올해 초에 이 사회 심리 조사 전문 업체인 트루이티가 발표한 건데요.
네.
예, 트루이티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주민들 12,700명 가량을 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주는 몬태나, 가장 신경질적인 주는 사우스 다코다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통 중서부 사람들은 친절하고 뉴욕 사람들이 좀 신경질적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이걸 깨는 조사 결과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조금만 더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주민들의 성격이 가장 내성적인 주는 버몬트, 그리고 가장 외향적인 주는 네바다주였고요.
네.
예, 경쟁적인 성향이 강한 주는 일리노이주, 그리고 가장 협동적인 주가 바로 이 몬태나주 주였다고 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몬태나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몬태나주의 25센트 동전 속에는 미국 들소와 산, 강, 그리고 빅스카이 컨츄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예, 한때 이 몬태나를 비롯해 미국 서부 대평원에 시커멓게 떼지어 살던 이 미국 들소가 지금은 옐로스톤 등 일부 지역에서만 관리 사육되고 있죠.
네, 예, 수려한 산과 강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요 몬태나의 자랑이라고 또 앞에서 누누이 말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자 빅스카이 컨트리라는 뜻은 뭘까요?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몬태나주를 가보면 안다고 말이죠.
네.
예, 워낙 이 사람은 적고 또 건물은 없으니까. 니까 그야말로 탁 트여서 정말 끝없이 넓은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해질 무렵에 이 몬태나 가을 하늘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몬태나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네브라스카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잉글리시 비디오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okay if? 입니다. Let's go ahead and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Eunice at a gift shop where I bought a present for my family. 제가 얼마 전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gift shop, 선물 가게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가게 점원인 Eunice, Eunice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both of these, do you want them in black or another color?
I can green. Do one in red and then the other one green.
Okay. Would it be okay if you do like red, green, red, or green, red, green?
Yeah, I can do
okay.
that.
All right. Red, green, red. Yeah.
So red, green, red?
Uh-huh.
For both of them?
Or? Yeah, for both of them.
Okay.
Thank you.
Just like I mentioned in the beginning, I bought a present for my family, and the store associate asked me if I wanted to get it personalized. Meaning, get their names engraved on the gift. 제가 가게에서 선물을 샀는데요. 선물에 글씨를 새겨준다고 하더라고요. I thought it was a wonderful idea, so I went ahead and asked Eunice if I can have the name engraved in specific colors. 정말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점원이 Do you want these in black or in another color? 글씨를 검정색으로 새겨줄까요? 아니면 다른 색으로 새겨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I can do one in red and the other in green. 하나는 빨간색, 다른 하나는 초록색으로 새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에 The U Family, The U Family라는 말을 새겨놨는데 The, T-H-E, The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제 last name이죠. U, Y-O-O, U는 초록색, 그리고 Family, Family는 빨간색으로 아니면 반대로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새겨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영어로 Would it be okay if you do red, green, red or green, red, green? 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okay if? 인데요. 만약 무엇 무엇에 해도 괜찮은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의 책을 좀 빌려도 되나요? 물어볼 때는 Would it be okay if I borrow your book? Would it be okay if I borrow your book?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영어로는 Would it be okay if I come in the house with my shoes on?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무엇 해도 괜찮나요? Would it be okay if? 문장 구문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both of these, do you want them in black or in another color?
I can
green. Do one in red and then the other one green.
Okay. Would it be okay if you do like red, green, red or green, red, green?
Yeah, I can do
okay.
that.
All right. Red, green, red. Yeah.
So red, green, red?
Uh-huh.
For both of them? Or?
Yeah, for both of them.
Okay.
Thank you.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그렇죠? I'm not sure which one to buy. Would it be okay if I try them on first? 오늘의 영어 표현, would it be okay if? 만약 무엇무엇 해도 괜찮은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Would it be okay if?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나 페리의 The Lonely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ksa sok onu.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6년 9월 24일 오늘.
In Wyoming, there stands a monument to the erosive force of water. To the Indians, it was the home of the bear, Mateo Tepe.
미국 와이오밍주 고원지대에 우뚝 솟아 있는 자연 석탑이 미국 최초의 국립기념물로 지정됩니다. 디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높이 269m의 바위산을 데블스 타워, 즉 악마의 탑이라고 명명하고 연방정부가 보호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수천만 년 전 화산 폭발에 의해 생겨진 이 악마의 탑은 백인들이 와이오밍주로 이주하기 전까지 수족 같은 인디언들의 이정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탑의 정상은 약 1,400평 정도 미식 축구구장 넓이의 평지로 뱀이나 개미, 다람쥐 등의 생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 인디언 부족들의 성지이기도 했던 이 악마의 탑은 1977년 미국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즉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 속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60년 9월 24일 오늘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 모함 USS 엔터프라이즈호가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CVN-65라고도 불린 이 엔터프라이즈호는 두 해 전 기공에 4억 3,500만 달러를 들여 건조한 배로 길이 335m에 갑판너비 76m의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USS 엔터프라이즈호는 전투기와 전폭기 등을 포함한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 가능하고 최대 5천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1960년 오늘 진수된 엔터프라이즈호는 핵으로 추진되는 항공모함이었기에 한 번 출항하면 연료의 재공급 없이도 지구를 20바퀴나 돌 수 있었습니다.
The nuclear-powered carrier Enterprise has joined the 7th Fleet off the Vietnam coast to lend added punch to the coastal patrol.
진수 이듬해인 1961년 취역한 엔터프라이즈호는 곧 미국 제7함대의 주력 항공모함이 됩니다.